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는 마이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단이 또 방해를 많이 해요. 일부 예배 때 막 그냥 영적 전투를 했더니 목이 막 가가지고, 사도신경 할 때 제가 감동이 돼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목이 완전히 쉬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목자와 그 양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1번으로 그 목자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는 그 양에 대해서 똑같은 본문으로 두 번에 나눠서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항상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좋은 아이가 되기를 원하고, 반면에 좀 안 좋은 친구를 사귀지 않고 피하기를 많이 바라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반면에 또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또 사람을 통해서 나쁜 일도 많이 행하고 또 하여튼 안 좋은 일을 행하죠.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알고 있죠. 한 두 살 때 병으로 눈도 멀고 귀도 멀고 말도 못하는 참 불행한 아이가 그대로 뒀으면 그 인생은 참 너무 운명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아이에게 설리번이라는 하나님이 정말 보낸 한 좋은 선생을 만나게 함으로 그 귀머거리요, 봉어리요, 장님인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고집불통이고, 그러니 성격이 또 얼마나 또 왜골수적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헬렌 켈러는 나이가 80이 넘어서까지 아주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인생이 지금 내가 있는 이 모습, 또 내가 이만큼 된 것이 나 혼자 자수성가 하셨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 중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그만큼 또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좋은 스승은 꼭 많은 지식을 가지고 또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또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꼭 좋은 스승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구나 좋은 스승이라는 것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해도 나에게는 오히려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만을 주는 것은 아니죠. 반면에 참 부족하고 나보다도 오히려 더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보다 아는 것도 없고 나보다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아주 내 인생을 바꾸는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스승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은 뜻으로 잘 사용하지 않고 스승이라는 말 대신 목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목자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자,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머슴이라고 할 수 있죠. 양을 치는 머슴입니다. 소를 치고 돼지를 치는 머슴이지만 이 목자라는 말은 세상 사람에게는 별 볼 일 없을지 몰라도 그 목자의 양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어떤 훌륭한 사람보다도 그 양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사람인 것이죠. 양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양들을 치우고 인도하고 기르고 보호해주는 양들에게 있어서는 지 높은 고관들이나 지식층들이나 부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양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지요. 양들을 사랑합니까? 양들을 돌봐줍니까? 양에게 먹이나 줍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양을 잡아먹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만 있어주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9장까지 보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자칭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칭 그 시대의 목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사람들이 참 목자는 아니었죠. 바로 요 사건 앞에 지난주에 보신 말씀이 뭡니까? 정말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불행하고 억울하고 정말 원망하고 사는 것도 거지로 평생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목자가 되어줍니까? 아무도 목자가 되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부모도 목자가 되어주지 못하고 자기 신앙을 책임진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를 정죄해서 내어 쫓아버리는 이제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단 말이죠. 그 시대상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는 없고 다 영혼들을 죽이고 상처나게 하고 추방하고 내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목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목자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목자를 따르는 참 바른 양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서론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 이 시대가 원하는 참 목자상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도 이런 목자적인 삶을 살라고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영혼들의 목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참 목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목자장 되시고 온전한 목자 되시고 영혼의 목자의 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목자로 어떤 모습으로 목자의 모습을 말씀하시는가 네 가지를 통해서 한번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 참 목자는 2절에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자다 그랬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정식 멤버지요. 그 집 주인이죠. 문으로 들어갈 권리가 있는 사람이 문으로 들어가겠죠. 반면에 1절에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양의 무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담으로 울타리를 타놓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 절도며 강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도며 강도는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다른 데로 담을 튀어놓고 들어가겠지요. 그것을 우리는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불법. 불법은 죄입니다. 불법자가 들어가는 것은 불법을 행하기 위해서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양을 위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어떻게 이제 양의 우리에 들어가려고는 하고 양을 만나려고는 하는데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죠. 방법이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그 목적도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양을 위해서가 아니고 양을 잡아서 해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불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거짓이요, 속임수요, 외식이요, 교만이요, 왕과함으로 하는, 바로 여기에 비유하는 이 강도와 절도를 누구를 비유하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불법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목자 일을 하긴 하는데 불법으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목자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양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양을 돌보고 양을 먹이고 양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는, 목자가 운영하는 그 목장은 양이 살찌며 살찐 새끼를 낳으며 그래서 양들이 갈수록 번성하고 양의 수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양이 많아도 이런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꾼, 강도와 도둑이 들어온 그 양의 우리는 처음에는 많이 있을지라도 날이 갈수록 한 마리씩 죽어나가고 한 마리씩 잡혀나가고 한 마리씩 상처받고 쓰러져 나가고 얼마 지나면 한 달, 두 달, 1년 지나면 그 많던 우리의 양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은 나중에 보면 그 뒤에 예수님 자신, 내가 곧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참 목자고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양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강도요 절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무슨 문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통과하신,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죄를 용서함 받은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기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영혼의 죄를 살 수 있는 그런 죄사함의 능력을 증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전도한다고 해서 다 영혼들이 변하고 죄사함 받는 건 아니죠. 왜? 지식이 사람을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도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지고 전했지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성경에는 권세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똑같은 구약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게 권세가 있었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권세지요. 그런데 왜 똑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에 힘이 있고 전도할 때 힘이 있고 기도할 때 힘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함받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정식으로 하는,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은 상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경기는 나름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축구를 뻥뻥 치고 옵사이드를 하고 반칙을 하고 킥킹을 하고 뭐 불법으로 얼마든지 공을 찰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옵사이드를 해서 공을 넣어봤자 그거는 골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하긴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하루 세 번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 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자예요. 정직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진리대로 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고 섬기는 자세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했죠. 너희가 서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바로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을 키우고 양을 만나러 우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양을 치고 양을 모이고 양을 우리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을 돕고 영혼을 사랑하며 자기 고적을 돕고 자기 친척을 돕고 이웃을 돕기를 원합니까? 내가 먼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 내 정과 욕심이 과거의 옛사람이 죽은 자만이 죽고 새롭게 새사람으로 태어난 자만이 다른 사람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에 태어나게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 목자는 문지기가 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문지기가.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문지기는 참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참 목자는 왜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니까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강도나 절도는 왜 그 힘들게 울타리를 넘고 그 힘들게 상처받으면서 담을 넘고 그렇게 힘들게 몰래 들어갑니까?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문을 안 열어주니까 문을 못 들어주죠. 강도나 절도에게 문을 열어준다면 강도와 절도도 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문지기는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참 목자에게만 문을 열어주고 사꾼이나 강도나 도둑 같은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이 문지기가 누구겠습니까? 문지기는 바로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 각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성령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강퍅한 사람의 마음을 무슨 과자를 사준다고 무슨 뭐 가머니스를 속인다고 그 마음을 억지로 열 수 있습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을 열어줄 능력도 없어요. 오직 우리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받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열쇠는 성령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양의 우리에 정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문을 열어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세우신 목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고 성령을 인정하지도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도 않고 성령께 순종하지도 않고 성령을 소멸하고 대적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문을 더 꽉 닫지요. 그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성령을 소멸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딱 스탑되는 거예요. 소멸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성령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대제사장도 되고 스스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목자여 지도자라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두 제자를 선택할 때 그들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제일 먼저 열두 자리 1순위 2순위로 대제사장 1순위 서기관 2순위 율법사 3순위 다 12명을 그렇게 채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는 한 사람도 예수님이 픽업해서 세운 자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목자가 아니고 스스로 자칭 세워진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돌려쳐 죽이는, 성령을 거스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 모든 사람의 일은 종교적인 자기 일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교회에서 심지어는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뭐 찬양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귀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시켜서 인도하지 않는 일은 그건 내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성령이 말씀 안 주셔도 내가 내 지식과 혼으로 얼마든지 성경을 연구해서 문자적으로 성경을 증거하고 설교도 하고 선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네 일이다. 그건 네 말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다 자기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말을 성경을 인용해서 다 한 것이죠. 전도를 해도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고 하겠습니까? 담을 넘어와서 하는 것이죠. 울타리를 넘어와서 불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열매로 안다 그랬죠. 열매로. 똑같은 일을 하지만 열매로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을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열매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했지만서도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두 시간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따라서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간에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하고 먹고 마셨어. 금식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그걸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좋은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기준대로 하루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신랑이 와서 신랑이 와서 그 친구들이 같이 먹고 기뻐하는데 먹고 마셨단 말이죠. 왜? 그들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 기도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같이 따라서 하시지 않겠어요? 금식하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전도를 했지만 온 육지와 땅을 도로 다니면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해봤자 성령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해봤자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자기들이 전도해서 회당에 안식일날 앉혀놓을 수는 있었지만 매주 안식일날 교회 와서 설교는 듣게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볼 때 너희보다 배나 더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랬다.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하게 하고 새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이 일로서는 영혼을 돕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나 실제 그 영혼을 구원한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왜 자기 자신 니고데모 같은 평생 율법만 연구하는 그 정말 교사요 관원인 그라 할지라도 예수님 보실 때는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천국을 보지 못한다. 자기도 거듭나지 않고 자기에게도 생명이 없으면서 그런 최고의 공예의 효원까지 수준에 올라갔지만 자기도 모르는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도 모르는 지식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문을 열지 않으면 천국의 문은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많은 종교적인 지식이나 지위나 실력을 가지고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그런 것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체험을 받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은 양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양들을 치유하고 양식을 먹이는 그런 사람이 참 목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사도 바울도 과거에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성령을 대적하고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이는 이런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의 목회관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고원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과거에도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열심으로는 당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하는 자기의 사역과 말씀 전하는 것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학, 그 당시에 최고의 신학파였던 정통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통 신학을 설교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모르니까 자기의 지혜와 자기 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옛사람의 꼬꾸라 죽고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 눈이 비늘이 끄치면서 자기가 영의 눈이 열리고부터는 이제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따는 것이, 성령의 나타남. 왜? 과거에 자기 말과 지혜로 할 때는 그 믿음, 그 말을 듣는 사람, 성도들의 믿음이 누구에 근거하게 돼요? 바로 2장 5절. 2장 5절에 보면은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에 있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자기 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사람의 양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에 의지하고 그 목회자의 지식에 의지하고 목회자의 철학에 의지하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신학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신학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들이 과거에 그랬단 말이지. 바리새인들은 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리새인 설교를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의 종이요, 바리새인들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을 다 자기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양으로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자기 교리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의 믿음이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참 목자는 양을 자기 양으로 만드는 것이 참 목자가 아니고, 자기 양을 수백 명, 수천 명 치는 것이 자기 목자가 아니고, 그건 사꾼이요, 그건 강도요, 도둑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양을 다 자기 양을 만들었으니까. 왜? 자기 지혜와 말로 하면은, 자기 철학과 자기 소신을 말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나 참 목자는 성령이 열어주는 곳에 들어가서 성령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증거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치유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특별히 3년 동안 훈련을 아주 완벽하게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으시고 복음서의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이제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은 너희들끼리만 살지 말고 온 천하에 담아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그랬죠. 그럼 제자들이 온 천하에 나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들은 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절대 밖으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기다리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영혼을 구하는 참 목자가 되는 것은 그냥 3년 동안 받은 성경 지식, 많은 훈련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코스는 성령을 받아야만 참 목자로 영혼을 돕는 만민을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먼저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오늘날 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하시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이 먼저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 인도함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 좋은 목자의 세 번째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3절 끝에 보면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리라 그랬어요. 참 목자는 첫째 양의 이름을 다 안다는 것이죠. 이름을 개별적으로 그냥 우리 양, A양, B양 이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너는 삭개오야 개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명, 1000명에서도 예수님은 무리로 종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전체 1000명, 2000명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대하는 방법, 목회하는 방법, 양을 돕는 방법은 무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에이, 기쁨의 교회 성도들 탁. 기쁨의 교회 성도 같습니까? 기쁨의 교회 성도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다르잖아요. 사꾼들은, 강도는 개별적으로 양들을 대지 않고 종합적으로, 무리적으로, 집합적으로, 단체적으로 대합니다. 왜? 첫째는 그들은 양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양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양을 개인적으로 만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양을 훔쳐가는 데 목적이 있지 양을 알고 왜 양을 개별적으로 알고 이름을 합니까? 그 양의 피로가 뭔지 아픈 점이 뭔지 어려운 문제가 뭔지 도와야 될 문제가 뭔지 상태가 어떤지를 개별적으로 양을 도울 사람이나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지 여러분들 돼지 돈사에 가가지고 이제 돼지 100마리를 잡아가지고 돼지고기를 만드는 사람이 개개인의 돼지에게 너 슬프냐? 너 기쁘냐? 너 어디 발가락이 아픈데 없느냐? 그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몇 마리? 100마리? 100마리 돼지? 이름이 100마리 돼지야. 오늘 100마리 트럭에 실어야 강도와 도적은 양들에게 개인적으로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교회? 아 5천명 교회? 1000명 교회? 아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영혼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종합적으로 단체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하면 세리 집단 전체로 세리라고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세리 가운데도 얼마나 다양한 사람입니다. 창기 종합적으로 그냥 죄인 취급해버립니다. 무리적으로 대해요. 집합적으로 대합니다.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군중을 상대하지만 즉 군중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항상 군중 가운데 개인을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관심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 명이 모인 곳에서도 아이고 오늘 만 명 가운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뭐 보기나 하시겠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예수님은 만 명의 무리보다도 한 명의 관심 같습니다. 그게 누가 보면 15장 비유 아니겠어요? 아흔 100마리의 양 중에서 99마리의 많은 와 많은 양이다 내 양이다 내 소유다 이거 관심보다도 그 중에 연약하고 말 안 듣고 문제 있어서 어떤 모양이든지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한 마리에게. 예수님은 군중보다는 항상 군중 속에서 소외되고 외롭고 상처받고 군중의 가치에 어울리지 못하고 군중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군중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주로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요. 왜? 예수님은 문제 없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문제 많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의사는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의원은 병든 자에게 라야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으러 오셨고 죄인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군중 가운데 항상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다 말씀 듣는 것이 자세나 말씀 받는 것이 다 틀리죠. 다 틀립니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수백 명의 군중이 있어도 정말 내 마음이 상하고 세례와 같이 병자와 같이 죄인 되어서 상하고 위로받을 때가 없고 억울하고 가슴이 아프고 통회하는 사람 예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는 걸 본인이 알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실제적으로 들리죠. 문제없고 건강하고 의인인 사람에게는 그냥 말씀을 판단이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군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군중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렬하게 따라다녀도 예수님은 군중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지요. 그때 그 군중 틈에 한 사람이 끼어들었는데 키도 작고 잘나지도 못하고 또 이름도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고 또 평판이 좋지 않는 세리장을 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군중들이 다 미워하고 배척하고 침뱉고 눈총주고 멸시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문제없는 군중들을 놔두고 군중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지 않고 군중에서 소화에 대해서 군중에 올려서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 멀찍이 떨어져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외롭게 초라하게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삭개오가 거기 와서 군중이 자기를 봐줄 걸 기대했겠어요? 군중은 자기에게 계란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을 텐데 삭개오는 오직 그 많은 군중 중에서 예수님 한 분만을 기다리고 앉아있을 때 예수님은 그 어떤 자기 가까이 밀착하면서 따라다니는 군중에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아무도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자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너 이름 삭개오야 내가 네 이름을 알고 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요하해야 되겠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길러내는 거예요. 목자는 영혼에 관심이 있지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높여주는 많은 군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한 영혼에게는 집밥에서 병들어 죽든 말든 관심이 없고 자기를 많이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섬겨주는 군중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를 위해서 양들을 필요로 하지만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가 필요로 되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삭개오와 목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도적이나 강도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자기 양이기 때문에 자기 양 위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볼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소경돼서 눈 떠서 이제 제대로 좀 하나님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 싹을 자르는 일을 하고 싹을 잘랐는데 추방을 해버렸어요. 목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강도요 도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거짓 목자에게 에스겔서 3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양을 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 먹기 위해서 양을 치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목자들아 너희들이 양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우리 인생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양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바로 이 삭개오와 같이 창개오와 같이 소경과 같이 똑같은 이 수백 명의 군중에 있지만서도 예수님의 눈은 군중이 얼마나 많은가 관심 없습니다. 이 군중 가운데 자기를 찾고 자기를 사모하고 자기를 필요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의 소원을 안다. 지금 내게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리라. 날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새벽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다음 주에 나겠지만 예수님의 양은 바로 그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은 그냥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시길 바라고 영혼을 도울 때 각자의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참목자의 상은 양을 앞서간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우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서 이제 불러냅니다. 왜 불러내겠습니까? 이제 아침에서 밖에 들에 가서 먹이를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저녁에 또 데려오고 이런 생활을 하죠. 다 불러내요. 이제 먹이를 먹으러 나가야 돼요. 그런데 동양 우리나라에서 저도 어릴 때 뭐 소를 먹인다고 하면은 소를 우린 저녁 때 주로 소를 먹이러 가는데 학교 갔다 와서 소를 먹이러 갈 때 어떻게 하면 주로 채찍을 가지고 채찍은 안 가지고 뒤에서 몹니다. 이리야 이리하고 이쪽을 가면 이쪽을 하고 또 이까리 저 곱 뭐지 곱비를 이렇게 졸고 뒤에서 몹니다. 주로 뒤에서 몰죠. 말을 몰아도 뒤에서 몰고 소를 몰아도 뒤에서 몰고 염소를 몰아도 뒤에서 몹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을 다 내온 후에 뒤에서 양들을 모는 것이 아니고 양들을 세워놓고 자기가 앞서서 양들 앞에 간다는 거예요. 양들을 자기가 친히 앞서서 본을 보이며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양들은 알아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양들은 좋은 물이 어디 있는지 좋은 초장이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양들은 어디가 위험한 구렁이 있고 어디에 가면 맹수가 있고 어디에 가면 독초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양들을 안전하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위험한 것을 피해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골짜기 길을 피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고 또 시원한 물과 푸른 초장이 있는 그런 좋은 곳으로 인도해서 해로운 독초를 못 먹게 하고 짐승이 잘 다니지 않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피하고 가서는 안 될 곳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목자가 먼저 앞서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보시니까 그 당시에 목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양들을 훔치러 왔으니까 훔쳐서 빨리 가야 되니까 뒤에서 채찍을 가지고 똑바로 가 옆으로 가 구덩이 있으면 빠지지 말고 독초 있으면 먹지 말고 또 사자가 있으면 빨리 피하고 아주 정확하게 방향 제시를 해줍니다. 정확하게 양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좋은 말이죠. 독초 먹지 말라. 구덩이 있으면 잘 보고 눈 똑바로 뜨고 빠지지 말고 짐승이 있는 길로는 가지 말고 풀이 많은 곳에 가고 물 좋은 데 가서 물 시커 먹고 그렇게 잘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좋은 설교죠.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서로 돕고 사세요. 사회 봉사도 좀 하세요. 불쌍한 이웃 돌아보세요. 우리 착하게 삽시다. 얼마나 좋은 설교입니까? 얼마나 잘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착하게 살라는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남 이웃 도우며 살라는데 얼마나 좋은 설교예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FM대로 설교를 했어요. FM대로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아주 613개의 세목을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쳤어요. 성실하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항상 뒤에서 가르쳤죠. 얘들아 앞으로 똑바로 가.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가. 옆사람과 잡담하지 말고 똑바로 가. 옆길로 세지 말고 똑바로 가.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말만 듣고 하면은 훌륭한 양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양들은 스스로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럴 능력이 있으면 바리새인들 목자가 뭐가 필요 없겠어요? 그렇게 할 능력이 있으면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로 해놓고 양들이 빠지거나 잘못하거나 독초를 먹으면 불러다가 회초를 칩니다. 너 죄를 지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해서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리나 창기들이 거기서 다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내가 똑바로 하라고 그랬잖아. 너 세리 짓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가 더러운 짓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해서 못된 것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서 출교해버린 거예요. 회당에도 못 들어옵니다. 예배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항상 가시방석입니다. 나도 언제 잘못하면 또 저렇게 세리치고 돼서 정죄당하고 출교당할 텐데. 그래서 소경의 부모가 그렇게 벌벌 떠는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못할까 봐, 큰일 날까 봐.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면 정죄되고 파멸되니까 항상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굴레에 딱 매는 것입니다. 하자, 하라, 하지 말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걸 본 것입니다. 이 모습을. 그런데 참 목자는 뒤에서 잘하라, 못하라, 바로 가라, 천천히 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갈 것 같으면 목자가 앞서서 바로 가지고 바로 가는 걸 보이고 천천히 갈 것 같으면 목자가 천천히 가면 양들이 천천히 따라올 것이고 구덩이가 있으면 목자가 구덩을 피해서 안전한 데로 가면 양들이 그걸로 따라올 것이고 참 목자는 양들의 앞서 가서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인 이론과 교리와 지식으로는 완벽한 교훈을 합니다. 안식일날 회당에서 아주 맞는 설교, 정확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완벽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들은 좋겠죠. 그러나 문제는 양 그것을 듣는 사람도 그 말하는 것을 행할 수가 없고 말을 하는 자신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단 말이죠. 기도 열심히 하라고 설교는 그 설교 100번 맞지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그러나 자기 자신도 그렇게 설교해놓고 기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기도 능력이 안 나타나면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자기도 세리의 죄 하나 용서 못하고 정죄하는 주제에 용서의 설교를 하고 이 모습을 예수님이 다 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는 다 짊어져주고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능력이 없으면서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율법의 굴레를 다 지어주는 거예요. 양들에게 짐을 덜어주고 양들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억압해서 기진해서 죽게 만들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한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양들 앞서 갔다는 것이 복음서에 보면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기도하냐, 밥만 먹고 기도 안 하고 맨날 새벽에 잠이나자고 너 그래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 먼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그 중간에 몰래 빠져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마가복음 1장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걸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혼자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내놓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하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너희들도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바다와 파도가 광풍이 치는 곳에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보여줬어요.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씀도 가르쳤죠. 다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 병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우리 병을 짊어졌다고 했습니다. 말만 하지 않고 친히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친히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친히 소경을 고치는 것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오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하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봉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들이 나에게서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 나라는 마귀의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말이죠. 아무리 신앙은 실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실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은 나중에 평가할 때 실제를 가지고 평가해. 네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교회 얼마나 봉사했느냐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의 열매를 보여라. 열매를. 열매로 내 제자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로 하나님의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 하는 신앙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자들에게 전도 모임 나갈 때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지어내보낼 때 제자들이 나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죠. 왜 실제로 너희는 제자의 삶을 살라는 거죠. 실제로. 그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주일날 와서 좋은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감동적인 아주 달콤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하나도 변하지 않냐고. 사랑의 말씀을 듣고도 맨날 미워하고 용서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가까운 자기 아내 남편한테 용서하지 못하고 그게 무슨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 놀이 소꿉장난 하면은 그게 실제입니까? 그 장난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종교 놀이를 하면 여러분들 하나 앞에 갈 때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하나 앞에 가서는 그 종교 놀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어요. 공로가 남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남는 것이에요. 열매가.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많은 교리와 이론과 말은 무성한데 실제가 없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참 목자가 어떤 것인가를 2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그 참 목자를 닮은 목자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바로 참 목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참 목자가 요구되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참 목자가 없고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도적과 강도와 사꾼과 같은 이런 지도자는 수없이 넘쳐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늘 남의 일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추방하는 거죠. 남대문 하나가 무너지면 수많은 사람이 일어납니다. 큰 남 잘못한 거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전문가는 가만히 놔둬도 전국에 수천만 명이 있어요. 죄인이면 누구나 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의 눈에는 남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는 건 너무 잘 보입니다. 남 판단하고 매장하고 죽이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큰 일을 하는 일꾼인 것 같지만 죄인들은 그것이 주특기입니다. 이 시대는 남의 약점을, 남의 잘못을, 남의 실수를 그보다 더 판단하고 비판하고 매장하고 정죄하고 저주해서 실수하고 약하고 연약한 자를 죽이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창기들이나 세리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연약하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용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수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격려를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 정죄, 판단, 비난, 저주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세리와 창기들과 먹공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시대에 남편을 다시기나 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 어디 발붙이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찾아가서 괜찮다, 나도 안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는 그 모습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필요했듯이 오늘날 시대도 그 예수님 같은 그런 목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남의 허물을 감싸줄 수 있고 남의 약점을 수용할 수 있고 남의 실패를 격려할 수 있고 남의 애통하는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남의 상처를 싸맬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목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남 비판한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 약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내가 비판하고 있는 그 위치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잘할 수 있었을까? 나는 죄 안 지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내가 그 위치에 있었으면,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해서 비난받는 그 위치에 있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이 계속 나를 비난해 주기를 원하겠어요? 그래, 더 비난해라, 더 매도해라, 그렇게 원하겠어요? 그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기 부모든 친구든 모르는 거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찾아와서 그래 괜찮아,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래 나도 너였다면 그런 실수를 했을 거야, 사람은 다 완전하지 못해, 그래 괜찮아, 주님은 너를 또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해 줄 거야,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 위치에 있을 때 바로 그런 사람이 참 목자인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아픔을 싸매주고 양들을 이해하고 양들을 세워주며 양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그 아픔을 동참해주는 그런 사람이 참 목자입니다. 죄인에게는 의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죄인에게는 지식 많고 지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죄인에게는 죄인의 마음을 받아주고 죄인의 죄를 용서해주고 죄인의 허물을 이해해주고 죄인의 연약함을 끝까지 감당해주는 그런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실력이 많아서 그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자식이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죄짓고 또 짓고 또 속상해하고 그래도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의 실수를 한 번 실수했다고 내쫓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다음엔 더 잘할 거야, 수없이 그 실수를 받아줌으로써 그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지, 실수할 때마다 어머니가 바른 말하고 왜 그러냐 요렇게 해라 많은 지식으로 했다면 그 아들은 그렇게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내가 스스로 된 것을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알든 모르든 내 한 사람이 죄인인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는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고생을 하면서 나의 말도 안 되는 투정과 고집과 대적하는 것과 욕하고 악한 쓴소리를 들으면서 그래도 나 같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받아들이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지 않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목자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 받은 사랑을 나와 같은 그런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목자를 필요로 하는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목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들이 목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 한 사람이 수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옳은 말 바른 말 하는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런 목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나중에 우리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런 사람의 아픔, 수고, 헌신, 고난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신앙, 참 그리스도가 원하는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